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회동한 것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중국에 현상 유지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어떤 조처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평화를 유지하고 타이완 해협을 건너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맥카시 하원의장은 어제 미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 총통과 회동하고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늘 미국에서 차이 총통과 맥카시 하원의장이 회동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중국이 제기한 엄격한 대표성과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차이 총통의 맥카시 의장과의 고위급 회담과 다른 관리와 의원들의 접촉을 허용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위한 공동 책임에 중국을 참여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주중 프랑스 대사관에서 중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책임을 위해 중국을 어떻게든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유익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주목했는데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항공모함 산둥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 함정 세척이 오키나와현 남쪽 태평양 해상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날 하테루마섬 남쪽 약 300km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프리기탐 산둥함과 또 다른 함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성이 산둥함 갑판에 여러 대의 전투기와 헬기가 늘어선 모습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국방부도 어제 산둥함이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리들은 중국이 항모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으면 크림반도의 미래 문제에 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은 어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비아 부실장은 우리가 만약 전쟁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크림반도 경계까지 도달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할 외교적 페이지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대가 크림반도를 해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가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탈환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나 감사를 표하고 군사 지원과 함께 향후 재건 작업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루카셴코 대통령을 크렘린궁에 초대해 양측이 협력해야 할 많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신임 각국 주 러시아 대사 신임장 재정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나토 동맹국이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로서 계속 함께 서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간첩단 적발과 관련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계속 군사장비를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 무역과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방첩 당국에 잇단 북한 간첩단 적발과 관련해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납 간첩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들을 한 것으로 발표됐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인민군 정찰총국과 함께 대남 해외정보기관에 속합니다. 문화교류국은 당 편제상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데 공작원 난파와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 정통 정보 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 최근 간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한국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응 심리전이란 용어가 사용된 배경과 관련해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간첩 행위에 맞선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마치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 양, 그것이 더 타당한 양, 거기에 만약에 현혹이 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 교육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한국 검찰은 지난 5일 동남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제주 히읗기역 히읗 조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로 제주도에서 지하 세력을 결성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남한 변혁을 꾀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검찰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미한 정상회담 내용을 비난하거나 촛불 집회를 전개하라는 반미 또는 윤석열 정권 퇴진 활동 지령을 받고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를 결성한 자주통일민중전이 총책 등 4명을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방첩 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현직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월 18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31년 만에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려는 북한의 간첩 활동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이 선전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 선전 선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선전전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전을 과연 어디서 담당할까 하는데 통일부에서 그것을 인권이랑 연계해서 담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전에 읽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엔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경우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피하는 기능적인 대북 접근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문제도 지금 비핵화 이야기하듯이 하고 인권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게 전면에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같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남북관계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 등 전반적인 실상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인권 공세 등에 나설 경우 남북 교류나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기능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통일부가 이런 이제 심리전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통일부가 이제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 방안도 마련하고 통일 정책도 추진하고 남북 교류 협력도 나름대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여타의 영역이 상당 부분 제한이라든가 추진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나 통일부의 공세적 태도로의 전환을 대남 도발의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압박 노력 강화에도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 자산 탈취, 해외 북한 정보 기술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선박을 불법 취득해 정제 유화 석탄을 실어 나르며 제재를 회피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계속 군사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유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52개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2022년 1월에서 8월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45차례에 걸쳐 난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해당 사진을 통해 최대 79만 2,383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남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허용하는 연간 대북 유류 반입량 50만 배럴을 8월에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가 이루어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50만 배럴의 약 21% 수준이라며 전문가 패널이 중국에 대북 정제유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정제유 관련 조항들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그래왔던 것처럼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운송하는 것은 주로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 운송으로 알려진 소수의 선박이 계속 북한 유조선에 정제유 제품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도 계속 불법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2020년 이후에도 20척의 선박을 취득했다며 복수의 중개인이 개입하는 거래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를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도 계속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글로콤이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계속 홍보하면서 신제품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글로콤은 지난해 6월 에티오피아 국방부에 두 차례 무선 장비를 수출했고 에티오피아 당국은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피지, 니제르, 필리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무기와 관련 물질로 간주되는 물자를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한국과 거래한 뒤 북한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보병용 로켓, 미사일용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이버 보안업체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는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사이버 공격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김숙희,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해커 그룹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해커들은 주로 외국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업과 직원들을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지능형 지속위협 APT 그룹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라자루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라자루스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의 한 정부기관을 겨냥해 지적재산 탈취를 목표로 전통적인 사이버 첩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지난해 8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술핵무기 역량에 집중하고 핵선제 공격 원칙을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 확대, 핵실험장 재개방, 새로운 핵정책 채택, 전술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여러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가속화를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을 제시한 전략 목표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 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 둔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한국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 기업, 관계기관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끔찍한 북한인권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5일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국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독립적인 정부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날인 4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대신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스웨덴은 5일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유엔과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우려되는 인권 상황을 포함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도 5일 52차 이사회 결과를 종합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채택된 43개 결의안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5개 결의안이 EU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U 대표부는 북한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책임 규명 작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인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단호하게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남아시아 유엔 인권 담당 국무상은 5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항구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아직 실제 실험을 위한 작동 단계는 아니라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핵물질을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2, 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김정은이 올해 초 핵무기 확보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의 실질적 확대를 공언한 대로 관련 움직임이 영변 핵시설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see some construction now and these are important steps because when this starts the operation,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실험용 병수로 인근에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설 움직임은 실험용 경수로 작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북한이 경수로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3교대 작업을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직원과 엔지니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거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직 방사성 폐기물과 장비 오염 제거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적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물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서 관측된 냉각수 배출은 매우 소량으로 실제 작동을 나타내는 정황은 아니라면서 아마도 정화나 청소 작업을 위한 것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 작동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과 냉각수 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need much more water and you need much more discharge in order to operate the reactor.
실험용 경수로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 비해 최소 4배 더 강력하며 따라서 5메가와트 원자로 실험시보다 냉각에 최소 4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서 관측된 냉각수 배출량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으로 아직 실제 실험을 위한 작동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영변 실험용 경수로 주변의 움직임은 실험용 경수로가 운영 상태로 전환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미일 뿐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signs that you know they
이어 아직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다른 건물이 완공된다는 가정 아래 내년쯤 가동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는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증산을 위한 추가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관련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경수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영변 핵시설에서 이번에 포착된 특수 철도 차량이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 시설로 지목한 자강도의 화학물질 생산단지 만포 운하공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우라늄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만포 운하공장이 영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물질 제조 주요 품목인 질산 외에도 여러 화학물질이 필요하며 이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CSIS가 언급한 특수 철도 차량은 질산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영변에서 우라늄 변환에 사용되는 질산과 수산화 암모늄, 인산 트리부틸, 황산 등의 화학물질들도 모두 별도의 저장 탱크에 담아 운송해야 하는 용액들이라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만포 운하공장에서 얻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북한이 만포 외에도 여러 알려지지 않은 화학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기념일이 있는 4월 중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올해 눈에 띄는 실질적인 신규 공사가 없다며 아직 핵실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번의 핵실험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무기의 성능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굳이 서두르지 않고 지렛대로 남겨두려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이를 북한 영변의 주요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달 3일과 17일에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에서 건설 활동과 냉각수 방류 움직임이 확인돼 운영 상태로의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수로 주변에서 방류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원자로 내부에서 일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 건축물과 방류가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장치 시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이 이달 중순 시험 발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은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이 미니트맨 3보다는 전술 핵이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이달 중순 시험 발사에 나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VOA에 미니트맨 3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바로 북한 정권을 끝낼 무기체계라는 점에 김정은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sit up and take notice. This is a system that will be used.
맥스웰 부대표는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미니트맨 3가 바로 그 정권 종말을 가져올 주요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다탄두를 탑재해 북한의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3일 4월 셋째 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군은 통상 실시 하루 전이나 직후에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보름 전에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ICBM인 미니트맨 3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ICBM과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end, I caution about us overinterpreting any kind of action. The United States, you know, possesses
맥스웰 부대표는 다만 어떤 움직임이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력을 갖춘 미국도 정기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관련 체계가 완전히 기능하도록 하고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며 적대적 행위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방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니트맨 3의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ICBM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understand that if he uses nuclear weapons, it will be the end of the regime.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뜻한다며 김정은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반드시 ICBM으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과도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영내에 한국, 일본, 괌 주둔 미군을 이용하는 것이 ICBM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미니트맨 3보다는 전술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should fear a whole range of capabiliti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from air breathing platforms that we have, such as our strategic jets, to our tactical.
백철 교수는 김정은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전략 제트기를 비롯한 공중 기반 플랫폼과 전술 플랫폼, 탄도미사일 방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니트맨3가 매우 정교한 체계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 지휘통제 체계와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라며 이때 전술적인 무기 체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미군이 ICBM 실험을 실시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4월에 정찰 위성 발사를 사실상 예고했고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 등 여러 북한의 대형 기념일들도 4월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정치적 신호보다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니트맨 3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연중 여러 차례 이루어지며 일정 또한 사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ese tests are planned 5 years in advance. This is a missile that fli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kilometers. 베넷
연구원은 이 시험들이 이미 5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목표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바람의 세기와 계절별 날씨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에 미국은 연중 다른 시기에 시험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가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데 대해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핵 전쟁 때 지상에서 발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체계입니다.
For decades, the U.S. has worried that Russia might put a submarine off of the U.S. east coast.
베넷 연구원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동부 해안에 잠수함을 띄워 백악관과 국방부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수뇌부를 겨냥해 매우 짧은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은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잠재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미국이 그런 종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항공기에 탑승한 장군에게 핵 무력 사용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할 경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에 다른 상황이라며 북한에서 워싱턴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착하기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보복 명령을 이미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은 미국의 핵 보복 공격 역량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한 유형의 발사는 지상의 기지와 다른 지휘소가 파괴되더라도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수중, 공중, 지상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고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하는 등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무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뿐 아니라 전군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모두 겨냥한 이중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 어떤 무기 체계를 동원하더라도 핵무기를 쓴다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nuclear umbrella, our agreement with the ROK to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difference.
백돌 교수는 핵 무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맺은 약속에는 북한이 말하는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건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하건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장착하건 ICBM에 장착하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북한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한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한 목소리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탄약 생산 확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critical that we have the means to replenish stockpiles, to increase the readiness of our forces, to meet force generation commitments.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무기 재고를 보충하고 군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며 나토 임무 및 작전을 위한 병력 순환 배치 약속을 충족하고 21세기 도전에 계속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돼 있고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일본과 호주, 한국, 뉴질랜드의 참여를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등 새로운 국가의 나토 가입이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나토 간 협력 강화는 관련국 모두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개막한 4일에도 회의 전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당면한 도전은 세계적인 것이라면서 나토와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일본 대표들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ve highly valued the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partners of NATO.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럽에게 중요하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도태평양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 정상들을 다시 초청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외교장관 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탄약 생산 확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I welcome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they are ramping up production. And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at it help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직접 지원 현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탄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고 나토 동맹국에도 납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탄약 재고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과 공급 확대는 나토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탄약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y are now delivering more and producing more to replenish the stocks of NATO allies enable us to continu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 주요 메시지는 나토 동맹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거나 원조가 아닌 탄약 공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가진 특별 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인도적 경제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주선한 자국민이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른 관련 당국과 조율 중에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자국민이 추가된 데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4일 미국 재무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선한 슬로바키아인 남성을 제재한 데 대한 추후 조치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관련 있는 슬로바키아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해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남성 아쇼트 무크루티체프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오펙은 무크루티체프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20여 종의 북한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크루티체프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상품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악관도 무크루티체프에 대한 제재 단행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러 간 무기 거래 노력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악의적 행위자를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무크루티체프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 135551호를 발표하고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질,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입과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클 맥홀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 대표단도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현지 시각으로 5일 오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과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오소프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오소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특히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심화할 곧 공개될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오스프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미한동맹과 영내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조지아주와 한국 사이 무역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오스프 상원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등 역내외 복합적 위기 속에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간 공조가 매우 기묘하다고 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스프 상원 의원은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프 의원은 박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이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기업 대표들과 만나 조지아주와 한국 그리고 미한 양국 사이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스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오스프 의원이 이어 삼성 및 한화 경영진과도 고위급 경제회담을 했습니다. 특히 오소프 의원과 하나 경영진은 이번 회담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오소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맥홀 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 대표단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진영 트위터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앞서 4일에는 화성에 있는 삼성 공장을 시찰한 뒤 박진 외교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첨단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6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행선지인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에도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알곡 고지 점령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분기 경제결산회의를 열어 농가의 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도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4일 열렸고 회의에선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 총화와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올해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작물 적기 파종과 밀과 보리 포전들에 대한 가뭄, 피해 막이 대책 등을 세우면서 간석지 건설과 관계공사, 농기계 생산을 일정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식량 생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부심하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기상수문국 독고혁철 실장은 최근 관영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북한 지역에 내린 비는 12.1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평안남도 지역의 경우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이 많은 개천, 덕천, 북창 등지에서 물대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저수시설과 양수기 등 장비의 고질적인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동원에 의존한 물대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항상 인해전술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노동자, 사무원, 군인, 학생, 농민 뭐 총동원해서 인력전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양동이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일 끝난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농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관계공사의 강력 추진을 꼽았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지난달에만 4차례나 주요 곡창지대를 현지 지도하고 특히 황해남도 강령군의 강령호 담수와 공사장을 찾아 농촌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할 때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등 동분서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에 파종해 오는 6월 수확하는 밀과 보리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입니다.
작년에도 5월달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작황이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이제 4월 말 5월달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고 봐야죠.
4월은 북한에서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5일부터 단비가 내려 농가의 시름이 약간이나마 풀릴 전망입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5일부터 이틀간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남부의 예상 강수량은 10mm에서 50mm입니다. 함경북도 북부에는 7일 새벽까지 5mm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파종한 밭작물들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한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봄가뭄이 심했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해갈이 택도 없는 거고요. 올해도 출발이 좋지 않다, 일단 기상이. 그리고 역시 국군 봉쇄로 인한 후유증도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때문에 올해 알곡 생산구지 무조건 점령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한편 한 해 중 식량 사정이 가장 나쁜 시기인 보릿고개에 접어든 북한 내 주요 곡물 시장 가격은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평양 쌀 1kg 가격은 5,470원을 기록했습니다. 2월 말 쌀 가격이 1kg에 6,0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의주에선 지난 3일 기준 쌀 1kg이 5,480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달 5일 5,970원과 비교할 때 7%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옥수수 가격은 여전히 1kg에 3,000원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릿고개에 접어든 상황에서 곡물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 것은 식량 수입이 확대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쌀 등 곡물 수입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으로부터 쌀 730만 2,500달러어치를, 11월엔 1,280만 달러어치를, 그리고 12월엔 741만 6,000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또 올 들어 1월과 2월에만 1,226만 달러어치를 들여왔습니다. 옥수수와 밀가루 등의 곡물류도 올 들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4월 6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이 끝이 납니다. 소금 행진은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일어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진입니다. 소금세법은 영국이 인도의 염전을 빼앗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행진대는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 구자라트주의 단디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소금 행진을 간디 행진 또는 소금 사티아 그라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디의 철학이자 비폭력 저항으로 해석되는 사티아 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아는 진리를 뜻하며 아그라하는 노력, 열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티아 그라하를 뜻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행진은 1930년 3월 12일 시작해서 4월 6일에 끝이 났습니다. 3주간 39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 행진으로 간디를 포함해 6만여 명의 인도인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 행진 후 인도 각지에서는 소금세법에 항의하는 소금 제조와 소금 판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금 행진은 인도 국민들에게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1947년 인도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올림픽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올림피아 평원에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각 도시국가 시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제전을 벌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원전 776년을 올림픽이 시작된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 후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올림픽 제전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명령하는 칙령을 선포하면서 고대 올림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간 중단됐던 고대 올림픽은 1896년 4월 6일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영국 유학 중 스포츠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경기를 재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쿠베르탱은 1894년 12개 나라 대표자들을 소집해 올림픽 경기 개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